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심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셨습니까? 올해는 신앙을 위해서 꼭 성경 1독을 해보겠다라고 이런 거룩한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심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지구촌 공동체 신약 읽기 다들 아시죠? 다들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약을 한 해 동안 이독을 하는 목표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일 동안 1독, 300일이면 이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작하셔도 충분히 오래 가기 전에 이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저희 교회가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해 나갈 때 섬겼던 공동체에서 거룩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영아촌을 이제 가장 어린 0세부터 36개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자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매년 성경을 저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를 제외하고 평균 1독에서 2독 정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함께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영화촌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목자님들과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마을장님이 일어나셔서 목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님들, 성도님들이 1독을 읽으면 저희가 그래도 목자인데 2독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2독 읽읍시다. 모두 읽으세요. 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선포를 하신 거죠. 야, 참 우리 목자님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섰는데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 1독, 목자님들 2독, 교육자인 저는, 목회자인 저희는 몇 독? 왜 순서가 그렇게 가시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저도 그런 부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1독, 목자님 2독, 저는 3독 읽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선포하였습니다. 부모님들 1독 읽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목자님들은 2독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지켰겠죠. 지켰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감사하게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완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면서 영화촌 아이들과 부모님들, 목자님들 앞에서 3독을 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목회자로서 매년 적어도 3독을 읽겠다 다짐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다짐을 성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몇 독 읽겠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4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3독을 읽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3, 4독을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 내외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하신 분들만 알 겁니다. 근데 3, 4독은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1독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룩한 도전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독이 힘들다면 우리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신약 읽기, 지구촌 공동체 신약 읽기, 신약은 그래도 말씀이 조금 쉽고 우리가 피부에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년에 2독을 목표로 같이 도전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의 결심은 숫자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몇 독을 하겠습니다라고 성도님들 앞에 선포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신약 읽기는 당연히 해야죠. 목회자로서 이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결심,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저축, 자기개발을 위한 공부나 자격증 취득, 그리고 독서나 이런 많은 결심들을 하죠.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결심들도 있더라고요. 신앙인들이 해야 될 그런 결심들도 보였습니다. 먼저는 물 많이 마시기. 물을 많이 안 마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 많이 자기.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죠. 이와는 반대로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잠 많이 자지 않기 또는 일찍 일어나기 이런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공하기,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저희도 착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많이 감사를 실천하기 이런 많은 다양한 결심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하는 결심들 있죠. 어떤 결심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특히 다이어트. 아마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이 운동, 특히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이 부동의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왜 제가 준비했냐면 저희 아내가 집에서 보통 많이 하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실패하게 되는 것도 뭘까요? 이 운동, 특히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한번 둘러봤더니 이 자리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닙니까?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죠.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결국 이런 결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한 해를 다양한 결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물론 시도해서 이루었던 것도 있고 지키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결심하기에 너무나 좋은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41장 전체를 사실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 앞에 선 누구의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옥중살이를 하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죠. 이때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신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꿈을 해석했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했던 그 인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요셉은 왕 앞으로 불림을 받고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드디어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놀라운 기회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요셉이 바로왕에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자신이 꿈을 풀이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왕의 걱정 근심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잘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으로 바로왕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에 요셉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 빌라데라는 말인데요.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무엇무엇을 떠나서 곧 자신을 떠나서 자신을 제외하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부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겸손히 낮춘 정도가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해낼 수 있다.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일말의 고민 없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건 해야죠. 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일,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의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셨을 거지만 저는 이제 연약한 모습이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 모습이더라고요. 요셉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내 생각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결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결심들을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 한 해 세워야 할 목표, 그리고 세운 목표를 가지고 결심을 이루어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32절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풀 수 없었던 놀라운 그 비밀을 해결했습니다. 꿈을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조금은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철저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영광받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까지도 어떨 때는 가로채서 내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비결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되고 전파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을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는 바로 왕에게 가서 너무나 중요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애굽이 앞으로 겪게 될 풍요와 역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 앞에 미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눈앞에 벌어질 그 일들을 단순히 재치로나 아니면 잔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빛을 발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였다면 형들에게 받은 굴욕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억울하게 썼던 누명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던 이 모든 일, 여러 가지 억울하고 이제 원망스러운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왕에게 고자질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향한 미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에.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아, 요셉이란 인물이 참 멋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느 때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미래의 비전까지 완벽하게 세우고 준비했던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 현재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미래의 비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열어갈 놀라운 미래, 놀라운 비전을 그 눈으로 미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우리가 잘하는 일, 보통은 감사하지만 나 혼자만의 감사가 끝납니다. 근데 이 감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비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현재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시선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시야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제 모습이 좀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비쳤는가 봅니다. 오해가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억울했던 부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가정을 조금 등한시하고 저희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실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그 오해가 하나씩 풀리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사역했던,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던 제 동료, 제 친구 목회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참 많이 대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에 목사님들이 너는 왜 그렇게 민구를 그렇게 대변하느냐, 네가 대신 나갈래?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제가 대신 나갈게요.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 입으로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해가 잘 해결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약속드린 게 그 부서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나오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며 나왔습니다.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양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지구로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저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른 교회를 가든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로 돌아가든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주시고 미치학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제가 한 게 1도 없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걸 깨닫고 아, 저희 삶을 기억하면서 이게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이구나. 요셉의 고난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비교조차 불가하죠. 하지만 요셉의 마음이 제가 겪었던 조금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저희 마음과는 같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떤 순종과 결단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집중하는 삶,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